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주님께서 재판을 한 번 받으신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재판받으신 건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셨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살펴볼 부분은 그 이후에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끌려가셔서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앞부분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받은 것은 종교 재판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권세를 갖고 있던 자들이 주님을 재판했던 것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빌라도 관정에서 있었던 이 재판은 그 세상 법정에서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법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재판을 하는데 사실 만약에 재판이 예수님을 구금하거나 그러니까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채찍질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끝난다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세상 법정에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 재판으로 그냥 감옥에 가두거나 채찍질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은 구금이나 형벌이 아니라 사형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종교 재판을 가지고는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면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려줘야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줘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부득이하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또 이제 다시 재판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도 보면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받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시간이 나오죠.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재판이 밤에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가셨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급하게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해가 뜨고 나서 이 낮 시간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밤새 지내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시고 이런저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여기 보면 이 재판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든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해서 사람들이 의견을 모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로 유죄이냐 무죄냐를 판결하느냐 이런 것들을 의논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든 죽여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빨리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일 해 뜨고 정식 과정을 밟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빨리 데리고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아마 의논을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 뒤에 보시면 1절 뒷부분에 예수님을 이제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 빌라도 재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결박당하고 끌려가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 집에서의 재판과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제 사람을 이제 구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에게로 마찬가지로 끌려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이후에 빌라도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정에 섰을 때에 빌라도가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까요? 처음에 사실은 네가 무슨 죄로 여기까지 끌려왔느냐 이렇게 묻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혁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아무 사전 지식 없이 고발된 내용도 없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제목으로 고발을 했을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으로 왜 주장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그리고 판결을 받아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향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니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냥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냥 매몇대 맞고 풀려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느냐? 반란을 획책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사형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고발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고발되고 있는 이 내용 그대로 네가 정말로 반란을 획책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다. 주님이 긍정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바보 천치인가요? 여기서 지금 네가 반란을 획책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그런 뜻으로 대답한 게 설령 아니랄지라도 내가 반란 꾀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받으면 얼마든지 사형언도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주님이 좀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대답하시는 모습도 대제사장에게 재판받을 때랑 비슷해요. 주님이 다른 말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다가 네가 찬송받을 시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때만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대제사장의 재판이나 빌라도의 재판에서나 똑같이 대답하시면 사형언도를 받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주어질 때에는 대제사장들이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3절에 보시면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께서 왜 반란자인지, 어떤 모습으로 반란을 획책했는지, 그리고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죄들을 저질렀는지를 여러 가지를 아마 대제사장들이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지금 거짓 증언자가 되어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장 바닥에서 양아치로 살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돈 주고 거짓 증언해라 이렇게 한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가장 실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재판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꾸며서 만들어대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곳으로 너를 고발하는지를 봐라. 뭐라도 좀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빌라도가 대답을 했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것저것 둘러대는 이야기들에 주님께서 말을 섞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맨 끝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좀 비정상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장면은 어떠냐면 내가 만약에 형벌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앞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무죄다,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나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계시고 그냥 죽는 길을 가시니까, 빌라도가 이를 놀랍게 여긴 거죠. 예전에 판사하는 형제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재판이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민사와 형사가 있는데, 우리가 뭐돈 띄워먹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런 거, 그런, 민사 재판을 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나는 잘못이 없다, 난 조금만 줘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대요. 그리고 거짓말들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뭐가 참말인지를 잘 분간하기도 쉽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에 비하면 형사 재판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왜냐하면 붙잡혀 온 사람은 다 자기 죄를 인정한대요.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다 자기 죄를 인정한대요. 왜냐하면 이미 이 죄를 졌다는 것을 이제 빼도박도 못하기 때문에 재판까지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 하는 게 뭐냐면 조금 어떻게든 형량을 깎기 위해서 뭐 반성문도 제출하고 뭐 그 다음에 내가 합의도 했다고 하고 못도 하고 어떻게든 형량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일단 유죄는 받지만 어떻게 하면 형량을 좀 깎을까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의 고민은 뭐냐면 유죄는 뭐 이미 결정은 나 있고 이제 형량을 얼마를 줄 것이냐 이것만 고민하면 된대요. 근데 민사랑 형사는 그래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형량을 깎기 위해서 어떻게든 매를 덜 맞기 위해서 무언가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계셔야 되는데 네가 반란을 획책한 자가 맞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변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당시의 사회에서 명망 있고 존경받던 자들은 예수를 죽이자고 거짓 증언들을 늘어놓고 있고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재판이 참 이상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쳐다보면서 빌라도가 참 이상한 일이네 하고서 이제 이상하게 여기는 놀랍게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훗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끌려가 재판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를 쭉 증언하면 사도들이 어떻게든 매를 덜 맞기 위해서 혹은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변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재판장에 끌려간 사도들은 그 재판자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항상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서는 막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주님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몇 년 동안 끌면서 받았는데 결국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냥 풀려날 수 있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법정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하죠. 난 로마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계속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내가 죄가 없다, 자유롭게 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의 신분이 된다 하더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법정에서라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냥 죄인된 모습을 선택한 거죠. 그렇게 다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길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전개가 됩니다. 이 재판은 부당하게 전개가 됩니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스스로 거짓 증언자가 되면서 예수님께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무죄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반면 그 재판을 받으시면서 주님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고난을 피하시려고 했으면 성마찬 자리에서도 피하실 수 있었고 겟세마네에서도 피하실 수 있었고 앞에 있었던 재판 자리에서도 피하실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이와 같이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스스로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이 주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합니다.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셨던 잠잠히 끌려가셨던 이 모습을 오늘 하루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재판받아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험악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듣지 않으셔야 될 말씀을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안타깝고 슬픈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주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 송구한 마음을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그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따라가는 주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